다 같이 본문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몇 개 단어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짚을 수 있겠죠. 성령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의의 소망.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사랑. 그죠? 그 다음에 믿음. 뭐 이 앞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렇게 해서 믿음, 사랑, 소망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프레임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잠깐 기억한다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유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듣고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리액션을 보였어요. 그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그 5장 4절에서 말하기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좀 얼핏 들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들려요. 구원 상실이 바울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도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확보하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또 약속된 유업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율법의 영역에 있다가 이제 포지션이 달라졌죠. 옮겨졌어요. 그래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사랑의 왕국인 은혜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저기 바꾼 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죠.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던 그런 구약시대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새언약 백성으로서의 따라야 할 삶의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새 방식의 신자 생활이 뭐냐? 우리 교회 이름이 새길교회죠. 그 새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새길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 새로운 방식의 신자의 삶을 따라가는 교회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바울이 설명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율법이냐? 믿음으로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대속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죠.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행위 구원을 자꾸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 구원,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칭의 구원을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으면은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뭐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마치 구원도 율법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는 것도 율법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이니까 바울 얘기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율법을 받는 게 아니고 사는 것도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나라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좀 어리둥절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우리가 율법에 대한 강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야 된다 뭐 십계명 뭐 이런 것 되고 하니까 그 율법으로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설명 계속 들으시면 그것이 더 확실해질 것이고요. 이미 막 확실해지셨다고 봅니다만은.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율법 안에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끊어지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것은 성령과 믿음과 소망을 품어야 된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늘 듣는 얘기예요. 기회 모시박이도록. 이 단어가 뭐 키워드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모르는 사람은 믿음, 사랑, 소망 뭐 이런 거. 예, 추상적으로 들리죠.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전문 수로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추상명사예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체가 되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틀이 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클리어하지 않으면 나의 크리스천 라이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크리스천 라이프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자체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자체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현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냥 구호만 외쳐요. 근데 구호 자체는 맞아요, 다. 슬로건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용이 없는 거죠. 아이디어가 없는 거, 개념이 없어요. 빈 강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용어들을 분명하게, 뭐, 믿음이란 뭔가, 소망이란 뭔가, 그래서 그것을 본문에서 문맥으로 우리가 그것을 짚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호해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본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건 뜻이 뭐냐면, 크리스천은 언제 의롭게 되느냐예요. 그것은 죽어서 의롭게 된다. 소위 말하면 성화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화, 거룩한 삶, Christian life. 그래서 그 성화가 되려면은 온전히 의롭게 되는 것인데,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된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단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온전한 의를 우리가 받는다.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 때 신자가 의롭다는 선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세번역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쉬워서 좋습니다만은. 거기 그 세 번째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그때 아 너는 의롭다 하고서 이제 전국적으로 종결적으로 선포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런 해석들의 요점은 사실 대동소이해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의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 선언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우선 처음에 우리 구원을 받을 때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내게 입혀줘서 너는 흠이 없다. 이렇게 칭의의 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완전하게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된다. 그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화가 말은 거룩한 크리스천의 라이프, 온전한 의, 뭐 영어로 sanctification. 그것이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다 현재의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롭게 되고 현재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현재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뭐 하나님이 모든 만백성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정하시는 그때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서 이를테면 칭의의 선언을 받았는데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위해서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옛 언약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받으면 어떻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너희들이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것은 옛 언약 백성의 하나의 마크, 하나의 사인이었다. 그런데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는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유익이 없다는 것은 현재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유익을 받아야 한다고 한 뜻이죠. 죽은 다음에 뭐 유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어떤 종말론적인 칭이나 그런 선포나 온전한 성화를 미래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왜 지금 여기서 하겠습니까?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이 이슈인데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끔 오도하는 유대주의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성화했던 선포 그것을 여기서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한 것은 마지막에 있을 마지막 최종적인 칭의 선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다린다 하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적으로만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온전히 의롭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이 있냐? 율법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에 의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을 누리면은 율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례는 사랑의 삶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아무 유익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없다고 했고 이어서 율법의 의를 의존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은 사실 내용상 같은 뜻입니다. 율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영적 생명이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사후나 혹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될 성화의 완성이 아니고 현재 그리스도의 유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형벌을 준다고 위협을 하고 정죄를 하죠.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를 해요. 그렇지만 은혜는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율법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외부적인 룰로 우리를 속박하죠. 그렇지만 은혜는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길 자유를 줍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유가 없죠. 어떤 의미에서 자유가 없습니까? 율법은 1조 2조 3조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 하고 저것 하지 말라 이렇게 딱 정해버리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할 거 없어요. 다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할 뿐이에요. 그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어떤 건 내가 취사선택해서 이건 내한테 좋고 저건 나쁘니까 이건 안 하겠다. 그런 취사선택에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은혜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하지 않고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것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구원에 대한 깊은 감동과 은혜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레벨이 높은 것이라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새 언약 시대의 삶의 수준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현재 이 세상에서 신자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의 뭐 상실이라든지 장차 올 때 성화의 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본문에서 언급된 뭐 성령, 믿음, 뭐 의의 소망, 사랑이 모두 미래를 향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도 그러면 미래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미래에 믿으면 되는 것이고 뭐 성령도 미래에 뭐 따라가면 되지 않겠어요? 문맥이 안 맞죠. 그렇게 되면 바울이 문제로 삼는 것은 현재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신자의 삶을 율법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자꾸만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제대로 못 지켜도 딴 걸 다 못 지킬 것으로 본다. 율법 정황이라서 1조 2조 요건 빼고 요건 넣고 할 수 없잖아요. 전체니까 하나 잘못하면 전체 잘못한 걸로 본다. 율법을 계속 율법 어긴 거예요. 정죄를 받은 거예요. 율법은 내가 좋아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면 골라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 뭐 존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취사 선택했어요. 안식일 그거 아주 좋은 법이지. 그걸 꼭 지켜야 돼. 그걸 지켜야만 하나님 기뻐하셔. 11조? 11조 꼭 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게도록 창고가 아마 미어질 정도로 이렇게 부어주신다. 그 다음에 음식길에 아 이건 이방인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니까 이건 꼭 지켜야지. 그래서 우리는 뭐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언약 백성의 표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표고 우리를 특별히 택하신다는 표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절기를 좋아했어요. 절기라는 것이 좋죠. 뭐 절기라는 것은 구약의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담고 있는 것이니까 구약의 구속의 역사를 회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 뭐 어떤 면에서 한치 다 즐거워할 수 있고 하니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의 교인들을 유대교의 전통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전체적으로 제시했다기보다는 그 같은 유대인들의 어떤 특정 표시가 되는 유대인들을 마크하는 그런 것들을 지켜요. 안식일, 할례, 절기, 뭐 음식규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 의식과 민족적인 측면의 율법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도덕을 강조합니다. 율법의 도덕성. 그 다음에 의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세례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여기 교회들에서 세례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세례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죠. 뭐 안 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말을 돌려서 봅시다. 만일 세례를 못 받았다고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했으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런 등식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적인 어프로치죠. 의식을 중시하고 그런 절기 같은 걸 중시하고 제가 뭐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1년 12달 가운데서 절기로 지키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뭐 캐드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교회도. 근데 그런 것을 만약 못 지킨다,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어떤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다 금방 정죄가 되는 거죠. 이스터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뭐 사순절입니까? 뭐 그냥 고난 주간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그런 시기잖아요 지금이. 그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교회의 경우에도 율법적인 것들은 도덕적 규례라든지 뭐 의식이 아니면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쭉 해왔으니까 꼭 해야 됩니다. 그런 거죠. 어떤 특정한 부분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런 특징 종목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면 아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삶의 어떤 절대적인 지침으로 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호와 입장에 따라서 율법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가당치 않죠. 여러분 그런 유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뭘 잘했습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죠.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호되게 비판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11주도 얼마나 철저하게 냈어요? 얼마나 의식을 잘 행했습니까? 절기를 잘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절기 지키기 위해서 쫙 먼 곳에서부터 걸어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였어요. 살인을 공모하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어긴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순종으로 의로운 삶을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전체를 지킬 수도 없거니와 율법이 거룩한 삶을 위한 어떤 능력 그런 파워를 주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외면적으로 지키면서 거룩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여길 수 있어요. 착각이죠. 그래서 새 언약 백성에게는 새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고 서로 뭐 동의하고 하면서라도 그래서 이름이 새길교회인데 그 이런 새길의 방향으로 가지 않거나 그것을 우리가 억셉트 할 수 없다면 그게 좀 문제죠. 이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새 언약 백성에 가야 할 새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그 새길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이죠. 바울은 신약 성도의 세계를 말하면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율법의 새 언약 백성의 지침이 되거나 너무도 중요해서 빼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면 반드시 이 시점에서 율법을 언급했겠죠. 오히려 율법과 대칭해서 율법과 대조해서 새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서 그 부분에서 율법을 뺐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처음부터 신약 성도의 삶을 지배를 하거나 인도하도록 의뢰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이것이 너무나 클리어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율법이다, 뭐 은혜다, 뭐 신약 백성이다, 옛 언약이다, 뭐 이거 다 그냥 하나로 뭉쳐있는 것 같아요. 실타래가 뭉쳐있듯이.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책은 구약에다 신약에다 뚜렷이 구분을 하면서 신약 백성의 삶과 신약 백성의 특징과 신약 백성의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백성에게는 율법이 잠정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율법은 뒤로 물러서고 약속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율법은 자기 자리를 이제 양보해서 이제 물러났어요. 자기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정한 지점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 이 바톤 바꾸는 그 선수도 있잖아요. 그 릴레이 할 때. 그럼 자기가 받은 바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계속 끝까지 가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사람한테, 앞에 사람에게 넘겨줘야죠. 그러니까 넘겨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 율법은 자기의 바톤을, 자기의 역할을 다 이렇게 넘겨주고 이제 끝난 거예요. 자기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끝난 역할을 달리는 선수가 뒤에 돌아가서 바톤 넘겨주는 사람 붙잡고서 뭐 같이 달릴 수 있습니까? 모순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는 유대민족의 율법 공동체를 떠나서 국제적인 믿음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은 전 세계적인 새언약 백성에게 보호자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새언약 백성을 다스리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언약 백성의 삶을 위해서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 자비하신 구분 계획을 역행하는 탈선이고 모순이죠. 그래서 거듭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율법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거기서 해방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성령으로 뭐 믿음을 따라 이런 말 다 했지만은 이것이 언제 있는 거라고요? 지금 현재 일이라고 했죠. 성령이 언제 내립니까? 언제 내렸습니까? 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립니까? 죽을 때 내립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립니까? 아니죠. 오순절에 내렸어요. 그래서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신약교회 성령이 강림했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이 아닌 성령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성령으로 믿음과 의의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게, 그게 사실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냐면, 사랑이다, 믿음이다, 이게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사랑이라 하면 사랑이 뭐 정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사랑이라, lust를 love로 착각하는 세대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정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소망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 걸 안 주신다고 했는데도 오히려 반대로 성경을 모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율법이 말하지 않거나 알려줄 수 없는 것까지 알려줘요. 율법은 딱 카테고리에 있어서 그거뿐이잖아요. 1, 2, 3조 그거 끝나면 없어요.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그거 외에도 얼마든지 복잡하고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그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내가 지침을 어떻게 율법 보면 됩니까? 그다음 믿음에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했는데 여기서도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율법 시대는 이것이 왜 특별히 신약 시대의 삶의 어떤 지침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지킬 수가 있어요. 형식이니까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지킬 수 율법 자체가 마음을 다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뭐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형식적으로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새 언약 백성에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외형이나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누구의 믿음이냐 이거죠. 믿음도 믿음 하면은 내 믿음인 줄 알죠. 아, 그건 내가 믿는 것이지 뭐 당신이 믿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믿음의 주체는 나예요. 분명히 내가 믿는 것이지 뭐 제3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본체, 믿음의 원류,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대목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혹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바꿔서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문으로 믿음이라는 말은 신실한 그러니까 영어에는 비슷하죠. Faith가 있고 Faithfulness가 있잖아요. 같은 언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번역에는 다르게 번역하거든요. 직역 성경만 봐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고 내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라는 거 어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고 어떤 때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위기를 당하면 당황하고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뭐 생각지도 나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내 믿음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내 믿음은 항상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정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믿음,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 그 믿음에 의존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나의 믿음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이런 새 언약 백성의 삶의 모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의존해서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를 하고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길을 향해서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할례를 받고 사는 그런 삶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 그죠. 그것이 새 언약 백성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왜 어릴 때의 삶의 형태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율법은 장성하는 어린이 아니라 어릴 때의 삶의 형태였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고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열두 제자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내 손을 잡고 따르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내 뒤에서 나의 가는 모습을 보고 그를 닮고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손 잡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냐? 어린애 시절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모세가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 가려면 모세 손을 잡고 가야죠. 예수님은 예수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고 그분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우리는 5절에 나온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칭의의 선포나 성화의 완성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언제 있는 것입니까? 미래에 실천할 일이 아니고 현재 행해야 하는 것, 현재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먼 장래에 있을 칭의의 확증이나 고르게 완성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의 새 생명이 율법 준수에 의존하지 않고서 지금 현재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회 삶을 잘 살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뭐 너희들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나 설교자라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은 없죠. 근데 이 시점에서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도록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탈선하고 유대주의자들의 귀를 쥐고 할례를 받고 하는 그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서 배웠으면은 또 그들을 통해서 내가 회심하고 중생하고 거듭났다면 그러면은 괜찮을 그렇다면 참 너무나 훌륭한 교인들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거 사실은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를 꿰매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뭐 저 같은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그게 뭐 금방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죠. 또 여러분이 과거에 다른 좋은 분들한테서 아무리 잘 배웠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간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는 상자가 상길자를 찾으니까 깨어있으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고 그냥 자기에 대한 방어가 아무것도 없이 이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런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이죠. 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 성령이고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강구한 유혹에 솔직해서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서 굉장히 솔직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당신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놓고서 유대인들 이게 하나님의 경전이다. 그러니까 여기인들 지켜하지 않느냐. 여기 할례 받으라고 했다. 여기 뭐 하라고 했다. 뭐 하라. 그거 해야 된다. 그래야 언약 백성 속으로 당신이 들어오고 언약 백성의 멤버의 자격을 갖고서 당신들이 온전한 구원이 이른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넘어가 본 거예요. 이렇게 복음 플러스 율법의 원리로 도전한 거죠. 사도바 얘기는 아니다. 정말 붙일 것이 있다면 그건 성령밖에 없다. 예수 플러스 성령이에요. 그 밖에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못하면 또 막연해지거든요. 뭐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타고나면서부터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가장 깨어지기 쉬워요. 수화물 같은 거, 수화물 같은 거 붙일 때 보면은 그 공항에서 보면 이렇게 표시하는 프로자라고 써놨잖아요. 취급주의, 깨어지기 쉬운 품목이란 가장 세상에서 깨어지기 쉬운 품목이 사랑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랑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깨어지겠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 사랑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못 받고 사랑을 제대로 핸들을 못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일서에서. 근데 그 사랑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서 원초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주신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워야 하나님께서 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배웁니까?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만천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느냐. 하나님 나에게 관심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운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보라는 거죠. 내가 뱀들에게 물리고 곧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장대를 만들어서 그의 구리범을 놓고서 그걸 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 봐라 보면서 한다. 뱀의 독은 누가 물렸어요? 예수님이 다 물렸어요. 예수님 그 독으로 우리 죄의 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우선 받고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사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배워야겠죠. 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 하나의 작은 사랑의 반딧불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줘야죠. 그걸 보고 아 저것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주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사랑의 삶을 체현하면서 살더라.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 복 있는 자는 사랑하는 자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같은 신약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